세계 뉴스입니다. 린 트레이시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간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미 해병대 출신 폴 윌런 씨를 면담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트레이시 대사가 이날 오전 윌런 씨와 면담했다며 영사관 차원의 방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윌런 씨가 부당한 구금에 맞서 엄청난 용기를 계속 보여줬다고 믿는다면서 트레이시 대사는 윌런 씨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의 송환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16일 윌런 씨와 한 차례 통화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러시아에서 체포됐던 윌런 씨는 2020년 간첩 혐의로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징역 1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미국은 윌런 씨에 대한 혐의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다음 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튀르키예 지도자들을 만나 흑해 곡물 협정 재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오는 19일 시작되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각각 만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그러나 이들 모두와 한자리에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흑해 곡물 협정과 우크라이나의 식량 수출, 그리고 대러 제재 조치 하에서 러시아의 식량과 비료 제품의 수출 원활화와 관련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흑해 항구 세 곳에서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과 자국 곡물과 비료의 원활한 수출을 내용으로 하는 흑해 곡물 협정을 우크라이나와 맺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자국 관련 부분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으며 해당 부분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즉시 협정에 복귀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와 새로운 연합체제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이 이날 워싱턴 소재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연설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세계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연설에서 동맹과 파트너 네트워크를 재해석하고 재활성화하는 노력이 어떻게 미국을 이 시대의 결정적 시험에 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자리 잡도록 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동맹과 파트너를 새롭게 하고 심화하며 특히 최근 미한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통한 3국 간 협력과 오커스, 쿼드 등 대륙을 초월한 전략적 연합체 구축 노력이 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또 국가 간 기관시설 격차 해소를 위해 주요 7개국과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식량 위기 대응에 수십 개의 국가를 규합하는 등 새로운 연합체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엔과 다자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강화를 통한 국가 간의 연합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동료 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 구축한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한 중요한 국제 현안과 관련해 의견이 다른 나라들을 포함해 그 어떤 나라와도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6살 어린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의 포탄이 이날 흑해 인근 헤르손주 노보드미트리우카 마을의 민간 주택을 타격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와 북부 여러 지역에 드론 공격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13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30분까지 러시아 침략자들이 여러 기의 샤히드 136 및 131형 드론으로 세 개의 방향에서 공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지역 주지사는 우크라이나군이 격추한 러시아 드론 3기 가운데 1기의 잔해로 인해 건물 여러 채가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에서 어제 저녁 우크라이나 드론 1기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이를 수락한 것으로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엔 제재 틀 내에서 북한과의 군사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f they decide to move forward with some sort of arms deal, well, obviously we'll take the measure of that, and we'll.
북한과 러시아 정상 회담을 계기로 북한 노동자 파견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6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북한 방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엔 제재 틀 내에서 북한과의 군사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북러 간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3일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진행된 만찬이 끝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북한을 방문할 것을 초청했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초청을 쾌히 수락하면서 양국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갈 의지를 다시금 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13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의 북한 답방 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러 정상은 4년 5개월 만에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두 정상이 제국주의에 맞선 양국의 공동전선 연대 합의하고 다방면의 교류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회담 결과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13일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러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가까운 시일 내에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양국 정부 간 위원회 재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이 언급한 정부 간 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발발로 중단됐던 북러 통상경제 과학기술협력 정부 간 위원회를 뜻합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오는 10월엔 양국 외무장관 회동이 예정돼 있다면서 정상들이 이에 대해 지시했으며 회동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김 위원장의 방러 행보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고전 중인 푸틴 대통령을 도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신냉전 구도를 유지하고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셈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이 여기서 만약에 러시아가 계속 수세에 몰릴 경우에 푸틴의 국내 정치적 생명력도 안전하기만은 않을 수 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냉전적 구도를 유지해주는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이 시기를 놓치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러시아를 지원하는 모드를 갖추는 게 좋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고.
푸틴 대통령은 북러 정상회담 뒤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와 같은 국제 규정 틀 내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자국 TV 채널인 러시아 1과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 스스로 승인한 안보리 대북제재를 의식한 듯 북러 군사협력에 일정한 제한이 있고 러시아는 이 모든 제한을 준수한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은 있으며 이에 대해 논의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으로 무기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러시아에 탄약과 미사일 등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인공위성과 로켓, 핵 잠수함 관련 기술 등을 북한에 넘기는 등의 제재 위반 행위에 합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은 14일 서울에서 언론 간담회를 갖고 북러 간 군사협력과 무기거래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두 나라 사이의 군사협력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군사 분야 협력이 노골화하는 것이 사실이고 군사협력이 고도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제공한 무기의 종류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에 의해 쓰였다는 것은 매우 오래전부터 저희가 확인해온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 기조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주변 세력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한국 입장에 돌변해서 원칙과 접근법이 바뀌는 것도 정상은 아닐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황을 지켜보고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게 뭔지 관찰하고 협의한 다음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서 무엇을 집중하고 추가할 수 있을지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북러의 군사협력 수준은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양상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인공위성 발사 지원과 경제협력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꼭 필요라는 것은 인공위성은 반드시 성공시키지 않은 정치적인 부담이 있고 그렇다면 그 기술을 제공받는 걸 가장 우선순위로 둘 테고 나머지 부분은 러시아에 필요한 재래식 탄약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고 경제적인 어떤 그 도움을 받는 그런 데도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박사는 푸틴 대통령 발언대로 유엔 제재 틀 안에서 북한과 군사협력을 도모한다면 협력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김 위원장의 이번 방러 행보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러 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외교 전략적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차 박사는 북러 정상이 핵미사일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면서 이를 통해 서방 세계에 자신들의 요구 조건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강제 병합한 영토를 인정사유화 해주지 않는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북한을 핵보육주의를 인정을 안 해주고 제재를 계속할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인상을 계속 주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조건을 수락을 하라고 지금 국제사회에다 메시지를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고
북러 정상회담이 중국에게도 대미 공동전선에 적극 합류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홍민 박사는 북러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장기전이 불가피한 미중 전략 경쟁에서 중국이 더 이상 미국과의 단기적 조정에 매달리지 말고 자신들과 함께 반미전선을 확고하게 구축하자는 압박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김웅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북러 밀착은 미한일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며 미한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격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중국 입장에선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어떤 그에 대한 대응책의 강화가 사실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 혹은 대중국 견제 역량의 확대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우려될 측면이 오히려 더 많은 북러의 그 밀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소장은 또 북러 간 긴밀한 결합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동북아로 확대된다는 의미로 중국이 냉전 시대 옛 소련에 대해서도 견제했던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러 정상회담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양국의 군사관계가 급성장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면서 추이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따른 진전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watching this very, very closely. We'll see what the two sides say as a result of this.
커비 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양측의 입장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공개적인 약속을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구상의 그 어떤 국가도 그 누구도 푸틴 대통령이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학살하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로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진행하기로 결정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if they decide to move forward with some sort of arms deal, obviously we'll take the measure of that and we'll
특히 지난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 모두로부터 분명히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다만 북러 양측이 이번 논의에서 실제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러시아에 필요한 것은 포탄이라면서 최소한 포탄이 거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위성 발사 등 우주기술 개발을 도울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관계가 급성장하는 데 대해 분명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obviously have concerns about any burgeoning defens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다만 북한과 러시아 중 한쪽이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이 두 나라는 다른 나라와 잘 협력하는 나라가 아니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확신도 그다지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 북한의 군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합의도 우리에게는 중대한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결과에 대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은 없었지만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고 주권국가를 건설하는데 러시아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 때문에 이곳 우주기지에 왔다면서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도울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회담에서 무기 거래가 논의될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 이웃 국가로서 공개되거나 발표돼서는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인공위성 개발을 포함한 군사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보인 데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국의 거래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제재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인공위성 개발 협력과 관련한 질문에 러시아가 직접 표결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게 될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을 논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I would say it is troubling when you see the Russians talking about cooperating with North Korea.
이어 우리는 아직 이번 회담의 전체적인 모습이나 최종 결과가 무엇인지 보지 못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김정은이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소위 신성한 싸움을 전적으로 무조건 지원하겠다고 다짐하는 것과 북러 협력과 군사 이전 움직임이 증가하는 것을 보는 건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s we've said for some time, we have reason to believe they were going to discuss military transfers. That is quite troubling and would potentially be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또한 우리가 한동안 밝힌 것처럼 우리는 그들이 군사 이전을 논의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이는 꽤 문제가 있고 잠재적으로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사안이라고 밀러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포함한 군사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이 이번 사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무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우리는 매우 면밀히 주시할 것이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제재를 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ith respect to either direction, we would watch very closely and be concerned, and will not hesitate to pose sanctions if and when.
이어 구체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잠시 짚어보고 싶다며, 1년 반 전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전쟁을 일으켰지만 과격주의적 제국주의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1년 반이 지난 지금 수만 명의 러시아 군을 잃고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 데 이어 이제는 김정은에게 도움을 구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에 대해서는 그 정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건 항상 어렵다며 하지만 이전 탄도미사일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답했습니다.
Always tough getting the mind of that regime in particular, but I will say that the United States condemns the DPRK's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이어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북한의 이웃 국가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일련의 발사 중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사는 지역 안보를 약화시킨다면서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일러 대변인은 미국이 외교 혹은 군사적으로 북한에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고 외교에 열려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를 환영한다는 점을 언제나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always made clear that we are ready for diplomacy, are open to diplomacy, would welcome diplomacy with North Korea to
그러면서 모두 알다시피 현재까지 북한은 그러한 외교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을 이전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핵 위협 억제를 위한 한국과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3일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의 군사협력 진전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진행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북러 정상 간 만남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준다면서 첫째, 러시아가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효과적이고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와 수출 통제로 인해 러시아가 군대와 무기를 대체하고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가능한 모든 곳을 찾고 있으며 지금은 주로 북한과 이란을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기술을 얻든 그 혜택을 누리는 것도 보고 싶지 않다면서 북러 밀착에 대해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우리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방해하기 위해 자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 비용과 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들 국가를 전 세계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열린 강연에서도 북한의 핵 위협을 거론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re taking critical bilateral relationships to a new level. Our decades-long alliance with Japan is stronger.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중요한 양자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역내 동맹인 일본과의 협력을 예로 들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이어져온 일본과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중요하며 우주에서 양자 컴퓨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영역에 도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과 워싱턴 선언에 서명하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사상 최초의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는 합동 군사훈련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글로벌 인프라 투자를 조정하는 등 3국 관계의 모든 측면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과의 파트너십은 경제부터 국방협력까지 모든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전직 고위 미국 관리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실익을 얻고 전략적 관계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위성기술 제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높이고 북러 연대에 중국까지 가세할 경우 북한의 나쁜 행동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는 북러 정상회담을 분석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양국 거래의 실체와 파장을 살펴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차장을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1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두 나라의 긴밀한 전략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Russia is gaining some relief from its increasing shortages of things like artillery munitions. Short-range missile systems.
버시바우 전 대사는 러시아는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대규모 비축분에 접근하면서 대포탄약, 단거리 미사일 시스템과 같은 부족분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며 이러한 무기의 품질은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부족한 양을 채울 수 있어 러시아가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또 김정은이 푸틴의 외교 정책을 지지하는 표현을 보면 상당한 보상을 얻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Kim Jong-un is probably most keen to get help with some of the problems they've been having in launching satellites, and that could have a longer-term implication.
버시바우 전 대사는 김정은은 아마도 인공위성 발사에서 겪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할 것이라며 그것은 미한 동맹의 대북 군사 태세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동안 개발하지 못했거나 최소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없었던 정교한 기술을 얻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4년 5개월 만에 북러 정상회담에서 군사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전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13일 VOA와 화상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분명히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외부 군사 지원을 이란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얻게 됐으며 북한도 경제와 기술 지원을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It's been firing artillery shells at a horrendous rate, thousands a day and It's not that it's running out of them.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러시아는 끔찍한 속도로 포탄을 발사하고 있는데 하루에 수천 발씩 쏘고 있어서 동인하고 있다며 외부 지원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으로부터의 유입이 우크라이나 전력 균형을 크게 바꿀지 여부에 말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북한의 포탄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 즉 판도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러시아군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압박을 일부 완화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은 러시아의 북한 인공위성 개발 지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force it needs reconnaissance. It needs reconnaissance for targeting. It needs reconnaissance for battle damage assessment. This is why.
사일러 전 분석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전력은 표적 조준과 전투 피해 평가를 위한 정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신뢰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략 정찰 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과업에 군사 정찰 위성 운영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장기적 관점에서 북중러 밀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약화시키고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복귀하지 않아도 중국과 러시아의 의지에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사일러 전 분석관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치 기반한 연대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과 러시아가 강압적인 행동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행태는 북한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see actors, Vladimir Putin using military force to pursue illegitimate strategic objectives.
사일러 전 분석관은 푸틴이 군사력을 사용해 불법적인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고 시진핑이 타이완 통일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이때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는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사하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담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과 시진핑의 행동이 정상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면 김정은도 같은 행동이 허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1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중국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 금지된 민감한 군수품과 기술 제공 합의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영향력은 아마도 중국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중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요구에 따라 중국이 그런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동맹국들은 중국의 핵심 이해관계가 북러 정상회담 결과와 어떻게 분리될 수 있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노동자 파견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 파견 노동자 출신 탈북 난민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과 임금 착취 기억을 떠올립니다. 다만 극심한 통제 속에서도 돈을 벌고 세상을 경험한 좋은 기회였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국에서는 러시아 파견 노동자 출신 탈북 난민들은 TV 뉴스를 통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다고 말합니다. 외국에서 고생할 때 조국의 지도자가 주재국을 방문하면 반가워야 하지만 당시 김씨 정권의 임금을 거의 착취당한 채 힘든 생활을 한 것을 떠올리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미국 중서부에서는 러시아 파견 건설공 출신 한동호 씨입니다.
노동 상황이 당연히 열악하죠. 북한 사람들은 일하는 데서 이렇게 다 먹고 자고 하거든요. 출퇴근 못하고 그냥 현장에서 먹고 자고 하거든요. 짐승생활이죠. 짐승생활. 현장에서 그냥 뭘 대충 깔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먹는 것도 뭐 식비 한 달에 하루에 식비라는 게 뭐 몇 선 안 되죠.
한 씨는 특히 북러가 밀착하면 노동자도 더 많아질 것이라며 그에 따른 임금 착취도 자신들이 당한 것처럼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되죠. 그게 재수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가고 참 아니 그 사람들이 나가면 다 착취당하고 돈은 국가가 다 가져가고 또 숱한 사람들 착취당하겠네요. 다음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북한 정권이 러시아에 보내는 노동자 수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의 수행단에 건설 담당 박훈 내각 부총리가 포함됐고 올레그 코제메아크 연해주 주지사는 13일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과 농업, 건설, 관광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란 좋은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해 증파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타스통신과 인테르팍스통신 등은 이날 북러 정상회담이 끝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국내 TV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교통, 물류, 철도, 고속도로를 포함한 많은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파견이 증가 추세에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23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러시아 정부가 북한의 해외 노동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회피하기 위해서 2021년에 4,093건, 지난해엔 4,723건의 비자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증가 추세에 우려를 나타내며 비자 소지자 중 상당수가 러시아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어 노동력 착취 등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될 당시 약 500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남아있다고 유엔에 보고한 이후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파견 노동자 출신 탈북민들은 노동자가 증가하면 탈북하는 사람들도 늘 수 있다며 하지만 최근 북중 밀착으로 러시아 경찰의 단속이 더 강화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지난 2016년 러시아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입국한 김국철 씨입니다.
하고 완전 그렇게 갔었기 하니까 여느 때보다도 아마 통제는 더 하겠지요. 러시아에서도 오히려 통제하겠죠.
러시아 동부의 한 소식통도 이날 VOA에 탈북민들을 돕는 활동이 많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장기간 발이 묶여 있다가 탈출을 고민하던 일부 파견 노동자들 사이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노동자 출신 탈북민은 그러나 생활이 열악해도 북한에서 받는 임금보단 훨씬 낫다며 더 많은 북한인들이 러시아에 파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국철 씨는 그래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뇌물을 구해서라도 밖에 나오려는 것이라며 역설적이지만 더 많이 밖에 나오는 게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그게 오히려 더 낫지요. 예, 예. 조금이라도 그래도 돈 벌어 들여가니까 북한에서 돈 번다는 거는 그건 정말 힘든 일이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나와서 돈 버는 게 좋지요.
김 씨는 기본 목적은 돈을 벌려는 것이고 1년에 열심히 몇백 달러라도 챙길 수 있다면서 더 중요한 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보니까 좋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밖에 나왔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세뇌에서 깨어나 진실을 알고 탈출을 결심해 미국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한동호 씨도 밖을 경험하는 게 훨씬 낫다면서도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 지역 재건에 젊은 북한군 노동자들이 파견될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거보다 이제 또 건설 엄비를 해가지고 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되네요. 가면 죽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 무슨 지금 어떤 전쟁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전쟁하는 거 본 일이 있어요. 뭐 전쟁에 참가해 본 일이 있어요. 북한이 그냥 젊은 애들 그냥 애꾸들 젊은 애들 그냥 걔들은 뭐 죽을 때나 메고 나가라 하면 나가는 것밖에 모르는데. 놈이 나라 전쟁에 또 참가하게 하면 그것도 아우 참 불행한 일이죠.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군 출신 탈북민은 북노가 추가 노동자 파견에 합의했다면 노동자로 위장한 군인들을 여러 지역에 더 파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공병국 출신으로 러시아에 파견됐다 탈출한 이 탈북민은 군인은 민간인보다 젊고 월급은 거의 없어 당국이 거의 모든 임금을 가져간다며 유학생 비자로 러시아에 간 북한인들 중 젊은 군인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러시아에 등록된 북한인들 중 9,571명이 유학 목적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러시아 정상 간 짧은 만남에서 유엔 제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장면이 몇 차례 노출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우주기지 방문 중 던진 로켓 기술 관련 질문과 러시아 측의 답변도 엄밀한 의미에선 제재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함지하 기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드립니다.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기지 내 관계자에게 로켓 기술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일부 내용을 메모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조 아예터스까지 포함해서 8m네. 네, 맞습니다.
김 위원장은 발사체에 사용되는 연료의 특성과 추진 원리에 특별한 관심을 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은 김 위원장을 호기심 많은 학생의 모습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동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 논란을 낳습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결의 232호는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전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232호 11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의료 교류를 제외하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후원하거나 북한을 대표하는 개인 혹은 기관과 과학과 기술 협력을 중단할 것을 결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핵과학기술과 항공우주, 항공공학과 기술, 첨단 제조 생산 기술과 방식 등을 해당 분야로 열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을 대표하는 개인인 것은 명백하고 김 위원장이 관심을 보인 분야가 항공우주, 항공공학 등인 것으로 미뤄 이날 김 위원장의 단순한 질문조차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곳에 왔고 북한 지도자는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들은 우주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도 러시아의 로켓 기술을 배우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국의 현 주소와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3일 기자들에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원한다면 북한 우주 비행사를 훈련시켜 우주로 보내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우주 분야 협력이 현실화된다면 이 역시 결의 232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서 대북 제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번 방문에 동행한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조춘용 노동당 군수공업부장이 안보리 제재 대상자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각각 결의 2397호와 2315호에 의거한 제재 대상자입니다. 안보리 제재의 공식 명칭은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입니다. 즉 이들은 북한 밖을 여행할 수 없고 해외에 재산이 있다면 이는 동결 대상입니다. 따라서 유엔 회원국인 러시아는 이들의 입국을 즉시 금지해야 했지만 리병철 등은 어떤 제약도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을 제재한 2397호와 2315호는 모두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결의안입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이들을 제재하는 데 동참한 것입니다. 두 정상의 짧은 만남 속 언행조차 이딴 제재 위반 소지를 일으킨다는 것은 향후 더 많은 제재 불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포탄 제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6일 우크라이나 전장은 포탄이 매우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는 푸틴이 북한에서 얻고자 하는 것 중 하나가 다른 많은 군수품 중에서도 포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And that is why we also believe one of the things that Mr. Putin is looking for from Pyongyang is artillery, amongst other types of munitions.
만약 북한이 포탄을 제공한다면 이 또한 대북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안보리는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를 통해 장갑차, 탱크, 군함 등을 북한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2016년 결의 2270호에서 거래 금지 대상 품목의 폭을 소형 무기와 경무기 그리고 관련 물자로 크게 늘렸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뜻을 내비쳤는데 그중 하나가 관광입니다. 러시아의 올레크 코제마코 연해주 주지사는 현지 언론에 김 위원장과 만나 북한과 러시아의 관광과 농업 분야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광은 유엔 안보리가 직접 금지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안보리 결의의 여러 조항에 대한 위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재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후르카와 가스히사 전 위원은 앞서 BOA에 한국 문재인 전임 정부의 금강산 관광 추진과 관련해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그런 사업을 재개하기 매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후르카와 위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32항은 대북 무역에 대한 공적 사적 금융 지원이 금지돼 있다며 여행은 서비스 무역에 포함되고 보험금 지급은 공적 사적 금융 지원에 포함돼 안보리의 승인 없이 북한 여행자 보험을 들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 KEI의 트로이 스탠고론 선임 국장도 같은 논란에 대해 북한으로의 개별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While going to North Korea itself isn't a violation of sanctions. Many of the ways you would assume that these people are paying, unless they're all paying.
관광 회사들이 관광 비용을 지불할 때 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관광객들이 직접 현금을 들고 북한에 들어간 것도 현금을 운송하지 말라는 유엔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을 출발하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화물을 검색하도록 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이 북한을 향한다면 이들의 소지품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인 노동자가 다시 러시아로 향할지도 주목됩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 위원장의 수행단에는 북한의 건설 부문을 책임지는 박훈 내각 부총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취재진에게 박훈 내각 부총리는 건설을 담당하고 있어 노동자 송출 논의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안보리는 2019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를 당시 수준에서 더 늘리지 못하도록 했으며 한 달 뒤 결의 2375호에선 신규 노동 허가증 발급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2019년 12월 결의 2397호를 채택하고 당시를 기준으로 2년 뒤인 2021년 12월까지 각국이 자국에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건설 등 분야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다면 이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3일 BOA에 러시아가 북한산 석탄을 구매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의 최대 수입원은 석탄이며 대부분 비인도적인 환경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채굴된다는 설명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의 석탄은 유엔 안보리의 금수 대상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로 석탄을 운송해 이 금수 조치를 회피하고 러시아는 이를 러시아산으로 재수출한다는 사실을 수년 동안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71호에 따라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광물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뷰어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과 세계 각국의 언론은 북러 정상회담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는데 왕따 두 독재자가 만났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3일자 보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우주시설에서 만나 군사 및 기타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이 정상회담은 서로에게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해 더 많은 군수품이 필요하고 김정은은 고립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식량, 연료, 현금뿐만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첨단 군사기술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회담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서방에서 왕따로 간주되는 두 지도자는 서로를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푸틴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에서 급성장하는 우정을 과시하며 서방을 불안하게 하는 파트너십을 보여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독재자가 경제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겨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린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벨라루스 지도자의 방문을 포함해 전에도 주요 외교 일정에 사용한 적이 있으며 지난달에는 이곳에서 달 착륙 발사가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타임스는 회담 장소에 대해 무인 우주선을 궤도로 발사하는 우주기지로 푸틴 대통령의 숙원 사업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최근 몇 달 동안 위성을 우주로 쏘아올리려다 두 차례나 실패하는 부끄러운 일을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힐은 두 정상이 러시아의 중요한 발사대에서 만났다는 사실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위성 개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푸틴이 북한 군수품의 대가로 제재를 위반하고 위성 발사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특히 도발적이라는 리프 에릭 이슬리 한국 이화여대 교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LA타임스는 한국전쟁 당시 소련이 북한의 남한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무기를 제공하고 그 후 수십 년 동안 소련이 북한을 후원했는데 역할이 뒤바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직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김 위원장이 해외 순방 중에도 북한의 군사활동을 면밀히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발사를 지시했을 수 있다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러시아가 무기 재고를 채우기 위해 손을 잡은 해악행위자는 북한이 처음이 아니라고 보도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과 폭발성 드론을 구입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BBC는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이 브로맨스는 아니라며 공동의 적이 있는 2023년 지정학적 현실에서 이루어진 결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둘의 공통점으로는 나라 밖으로 잘 나가지 않고 불량 국가라는 비난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미국의 패권에 반대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개발이 덜 된 국가에 속하는 북한에서 무기를 구한다면 러시아의 굴욕이라며 강대국은 동맹이나 군수물자를 위해 북한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 러시아 외무장관 안드레이 코즈레프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북한이 소련의 설계에 기반한 낡은 포병 장비와 로켓을 대량으로 비축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회담은 북한의 국가 금고를 보충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러시아가 첨단 기술 수출 금지와 러시아 개인 및 은행에 대한 자산 동결을 포함하는 제재를 받고 있으며 미한일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NHK는 회담 이모저모를 시간대별로 상세히 전하며 우주 기지 시찰 도중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전용차 뒷자리에 함께 탑승해 이동한 내용과 왕계 교자와 민물고기 수프, 철갑상어 요리 등 만찬 메뉴까지 공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는 말이 있다며 전통적 우방인 북한과의 관계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김 위원장이 전폭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평양은 항상 반제국주의 전선에서 모스크바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함경남도와 황해도, 오후부터 평안북도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28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남포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 최저 19도, 최고 26도, 남포도 최저 19, 최고 26도입니다. 신의주는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8도, 강계 오전에 맑고 오후 흐리고 최저 14도, 최고 28도, 해주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26도입니다. 개성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20도, 최고 26도, 사리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는 25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지역 살펴봅니다. 함흥은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는 25도입니다. 신포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5도입니다. 장진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9도, 최고 20도, 해산은 구름 끼고 최저 11도, 최고 26도입니다. 함경북도, 청진,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 흐리겠고 최저 14도, 최고 24도입니다. 선봉도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흐리고 최저 13도, 최고 24도, 삼지연은 구름 끼고 최저 6도, 최고 22도, 다음 원산 흐리고 비, 최저 19도, 최고 24도, 평강 흐리고 가끔 비 내리고 최저 17, 최고 24.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 먼바다는 1 내지 2m, 서해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지중해 이탈리아 최남단 섬에 최근 이틀 사이 난민 약 7,000명이 상륙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필리포 마니노 이탈리아 람페두사 섬 시장은 13일 현지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지난 48시간 동안 약 7,000명이 람페두사에 도착했다면서 섬 주민들은 그동안 항상 이들을 환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마니노 시장은 그러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섬은 위기에 처했다면서 유럽 국가들과 이탈리아 당국의 현 상황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몰려드는 난민 이송에 즉시 개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아프리카 국가 튀니지와 이탈리아 시칠리아 중간에 위치한 주민 약 6,000명의 람페두사는 선박을 이용해 유럽연합 국가들에 입국하려는 난민들이 거치는 첫 번째 지점으로 꼽힙니다. 이탈리아 내무부에 따르면 올해 초 이후 약 12만 3,860명의 난민이 이탈리아에 도착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람페두사에 대한 추가 지원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아프리카 국가 리비아 동부 지역에 발생한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대 2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데르나 시장이 어제 말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데르나시의 압둘메남 알가이티 시장은 이날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데르나시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미 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비아 통합정부 보건차관은 이날 현재 사망자 수가 6천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으며 당국은 약 1만 명의 실종자가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는 이번 홍수로 3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지난 10일 열대성 폭풍으로 댐 두 개가 붕괴되고 20피트가 넘는 파도가 동부 항구 도시들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데르나시로 이어지는 7개 진입로 중 두 개만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며 기관시설들이 크게 훼손돼 구조대와 인도주의 단체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미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13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중국군 항공기 68대와 함정 10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젠10 전투기 12대와 젠16 전투기 16대, 수호이 34대를 포함한 총 40대의 항공기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항공기와 함정, 지상발사미사일 체계 등의 대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군 항공, 해상전력의 타이완 인근 대거 출현은 지난 11일부터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어제 일본 남부 오키나와현 인근 태평양 해상에서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 함재기들의 이착함 훈련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산둥함을 포함한 6척의 중국 함정이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 섬에서 남쪽으로 약 650km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서 목격됐다며 해당 항공기들이 일본 영공에 진입하지 않아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발진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린 트레이시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간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미 해병대 출신 폴 윌런 씨를 면담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트레이시 대사가 이날 오전 윌런 씨와 면담했다며 영사관 차원의 방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윌런 씨가 부당한 구금에 맞서 엄청난 용기를 계속 보여줬다고 믿는다면서 트레이시 대사는 윌런 씨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의 송환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16일 윌런 씨와 한 차례 통화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러시아에서 체포된 윌런 씨는 2020년 간첩 혐의로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징역 1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미국은 윌런 씨에 대한 혐의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벨라루스 국영 벨타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14일 러시아 공식 방문길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다양한 국제 현안과 함께 산업, 농업, 수입 대체 분야 등 양국의 공동 프로젝트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전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를 지원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